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전교인이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2장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2017년도를 또 힘차게 출발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시대에 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그 기본적인 틀거리가, 생각의 틀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영어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계기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아마 집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일반 한옥에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그 시대 표현으로 신식화된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리 행복한 주택생활인 걸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개발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규격화된 편리함을 의미하는 아파트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뭐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절비하죠. 그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이제 사람들은 조금은 춥기도 하고 불편한 일반 주택보다도 좀 반듯반듯하게 규격화되고 좀 더 편리한 아파트가 이제 보다 좀 행복한 주택 문화인 것으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문화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작은 집 건축학교 하는 것이 이제 또 생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집 짓는 법을 배워서 시골에 조그만 땅을 사서는 규격화된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조그만 집을 자기가 직접 짓는 그것이 요즘 또 한국에 굉장히 이제 유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기와집에서 신식집, 단독주택에서 규격화된 아파트로 갔다가 이제는 내 스타일에 맞는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더 행복한 것으로 아는 그런 패러다임의 집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 패러다임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교에도 여러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 때는 정착하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이라는 조그만 텐트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갈 때 그 성막도 같이 접어서 다시 또 옮겨갔다가 또 잠시 머무는 곳에 또 성막을 세우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은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같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여기 가면 하나님이 여기도 따라오시고 우리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이사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이 시작되고 나서는 고정된 장소에 커다란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이사 다니는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고정된 장소에 고정된 성전이라는 곳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동네 가운데서 저 고정된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언제든지 고정된 장소에 정해진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가기만 가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은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 건물 안에 계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새롭게 열린 신앙의 방식의 그 통로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도 가끔씩 들어오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정된 장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수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배 방식으로 조금씩 흘러들어오는 쓰레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라는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이 뭐냐 하면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가 형식을 따라가잖아요. 그 형식과 예배 안에서 사용하는 저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 언어로 표현되는 이 예배 시에 사용하는 언어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할 때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그러나 이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예배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예배 안에서 형식은 온갖 정성을 향해서 따라가기를 시작하는데 점점 더 삶 안에서의 크리스천다운 삶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위선이 바로 이 성전 예배에서 벌어지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또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예배 형식에 사람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예배 형식에 마치 무슨 마법이 걸린 것처럼 이 예배 형식만을 철저하게 따지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점점 까먹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실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과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위선이다라고 시작이 되고요. 이 위선이 시작이 될 때 가장 고정된 건물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저 같은 성직자, 목회자의 언어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 없는 평화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짓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위선화가 시작된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 다음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서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을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한 고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와중에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셨다가 방문 가셨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폭발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주님 보니까 이 무슨 채찍 비슷한 걸 노끈으로 만드셔가지고 뭐 상을 엎고 뭐 짐승들 때려가지고 다 내보내고 돈 바꾸는 걸 다 뒤엎어버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뭔가 주님이 그 분노를 이렇게 폭발하셔서 뭔가 감정 해소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때까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더 위선화가 되어 갔던 그 시대에 고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라는 그 패러다임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오늘 이 성전에서 주님이 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한복음에 이 기록된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이 성전 중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시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요. 우리가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본 대로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표현이 그동안의 성전 예배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베네핏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되고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더 잘 되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베네핏을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많은 유익이 더해지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흔히 들려졌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근원이 된다라고 주님을 표현할 때는 그 근원에서 나온 우리가 이 benefit 이외에도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두 단어가 바로 연결과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에서 우리가 나온 게 맞다면 그 근원과 끊어지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유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한처럼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과연 연결된 사람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너희들은 베네핏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근원과 연결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 하나를 바꾸어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2장 오늘은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직전에 나온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시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님은 우리의 새로운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규칙을 지키고 형식화된 예배 드리느라고 너희가 정신이 없었는데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은혜의 공급자가 되는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도전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용혜진 집사님, 우리 한의원 가서 제가 좀 그 직장 예배를 좀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물과 포도주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결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식 음식 준비를 하면서 이 주인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조그만 시골에 누가 사는지 빤히 알잖아요. 우리 집에서 결혼식 하면은 손님이 누가 올지 빤히 알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결혼식 음식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두고두고 욕먹을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식 갔는데 음식 떨어져서 밥도 못 먹고 오면은 우리 욕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 주인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정을 준비를 해도 재정이 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도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옆 사람과 이웃과 교회 교인들끼리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어느 날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해도 여러분 아마 5월, 6월 가시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신앙의 결핍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혼식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런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급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앞부분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공급이 바로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겪는 모든 결핍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다. 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패러다임을 또 한번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어지는 것이, 성전에서 주님의 분노 폭발 사건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가 오늘 그 시대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그 성전의 문제를 아주 불편한 진실을 콕 집어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장사치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그 장사를 하고 있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요한이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짐승 팔고 돈 바꿔주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에 일종의 성전에서 멀리서 오는 여행객들을 위한 일종의 성전 서비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몇 주를 걸어서 성전까지 여행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3주를 걸어왔다면 3주 동안 그 시대에 하나님께 바쳤던 짐승까지도 같이 3주 동안 여행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바로 입구에 동물 파는 사람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멀리서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동전을 가져왔는데 외국 동전에는 그 시대에 각 나라의 신들의 모양이 그려진 동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금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의 모양이 가진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앞에서 짐승 팔고 돈 바꿔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멀리서 오는 여행객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장소였어요. 장소. 성전 밖에서 이걸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본당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그 시대에는 못 들어왔어요. 바로 우리 앞에 잔디 같은 데 이방인의 뜰에서 외국인들은 서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장사치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면은 우리 교회 문 밖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서서 예배드리는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외국인들의 펠로우십 홀이 아니었어요. 그게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장소까지 와서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까지 왔다라는 이름으로 여기 서서 예배드리는데 바로 옆에서는 엄매하고 비둘기 소리 나고 동전 바꿔주는 소리가 들그득들그득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 시대 성전을 관장했던 제사장들이 외국인들의 예배는 좀 예배 같이 안 봤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예배를 좀 차별했습니다. 그 사람들 핏줄 따지고 피부 색깔 따지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예배는 성전을 외국인 이방인에 들어서 예배는 드리지만 좀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짐승들까지 파는 사람들까지 드리게 해준 사람들이 그 시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까지 오는 대가로 제사장들이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주님은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분노해 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동물 팔고 환정상하고 미리 아마 어떤 딜을 했을 것입니다. 자, 당신들을 이 앞까지 와서 물건을 당신들 동물을 팔게 해주고 동전을 바꿔주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외국인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아마 예배도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한테 커미션을 주면 이것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청소도 좀 더 잘하고 성전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좋지 않느냐. 자,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거짓 안전입니다. 거짓 축복입니다. 자, 이것이 그 시대에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분노가 폭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18절 22절에 가면은 주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전환을 시키시는데요. 그 성전의 자리에 주님 자신을 밀어넣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님이 시도하십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이 성전 중심의, 이 건물 중심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자기생과 섬김과 그분이 이야기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예배 방식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 중심의 예배 패러다임을 주님이 21절, 2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로 확 뒤집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주님 분노 폭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예배 패러다임을 바꾸어버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제가 좀 하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 그 시대의 건물 중심의 신앙이 그 시대 종교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여전히 눈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건물이 있고 렌트 주는 건물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래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만 더 확실했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위치만 조금 더 좋으면은 이거 사람들이 더 올 텐데 아마 변두리에 있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 그 교인들의 아마 가슴 아픈 로망이 이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오렌지 카운티로 진출하고 말 것이다. 이게 로망입니다. 가슴 아픈 로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건물을 붙잡고 있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도 많지만 매스컴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돈과 교회가 연관된 사건이 들려질 때마다 어쩌면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도 많지만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에 크리스천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을 단순히 헐어버려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삶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자기 희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 빌딩이 들어와 있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 건물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려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독립장로교회 안에 정말 깊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이제는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자기 희생과 그분의 가치로 세워지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2017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불렀던 한 명칭이 있었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시대는 성전에 한번 왔다가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요. 실제로 예수의 이런 길을 뒤따라가며 걸어갔던 사람들을 부르는 그 명칭이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는 명칭도 좋지만 예수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그 명칭이 더 좋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건물 분노 폭발, 이 폭발 사건을 보면서 우리 2017년도 우리 독립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